역대상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변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나오지만은 결국 끝에 가면 다윗이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 또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아람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에돔,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민족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2장에 와서 다윗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역사에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 쉽게 말해서 병력 군사 숫자를 파악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국방력이 대단한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는가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왜돈 많은 사람들은 돈 세는 재미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죠? 예, 돈 많은 사람은 돈 세는 재미로 산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이제 사방을 정복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또 부하들이 되었으니까 병사들 숫자를 세고, 또그 숫자를 셈을 통해서 세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돈 세는 재미를 맛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그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10년 넘게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변 모든 민족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잊어버리고 다윗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했는데 다윗은 그 중에서 3일간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하죠. 그게 제일 쉬울 줄 알고 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비로소 회개합니다. 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했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16절, 17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했다. 다윗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 하나님 명령 내린 게 전데, 교만해진 게 전데, 은혜를 잊어버린 게 전데, 저를 처셔야지. 왜 백성을 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가스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다윗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가스입니다. 갓 혹은 나단, 이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망령하십니다.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여부스 족속이죠. 여부스 옛날에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전에는 여부스 족속이 불렀죠. 그 여부스 족속이 살았죠. 그 여부스 족속 중에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네가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천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가게 됩니다. 이 타작 마당이 뭐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그 추수할 때 보면 그 곡식을 다 쌓아놓고 바람 부는 곳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곡식을 틀고 탈곡기, 예, 탈곡기로 틀고 또 그 다음에 또 쭉정이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 거 하려면 마당이 넓어야 되고 사방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타작 마당이에요, 타작 마당. 그러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넓은 땅을 하나 가지고 편편한 땅에서 탈곡을 하고 거기서 또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정이를 날려보려고 하는 그런 타작 마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서 이제 다윗이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타작 마당을 내게 달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왕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땅도 드리고 가축은 또 소는 번제물로 드리고 곡식은 소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모든 기구들은 불 때는 화목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짜라는 게 없다. 내가 다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 그래서 600세겔을 주다 그러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억단이에요. 억단이 수백억 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세대로 다윗이 산 게 아니고 몇 배의 가격으로 산 것 같습니다. 몇 배의 가격으로. 그 땅을 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회 드리는데 쉽게 드리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그 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샀는데 시세보다 몇 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자,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갔죠, 그죠? 모리아 산에 갔을 때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이고, 나중에 또,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지요, 그죠? 그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땅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예요. 자,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다윗이 28절, 29절, 26절, 27절, 28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다윗이 번제물을 바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다.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받으셨다. 예. 그 기도원이 제물을 드렸을 때 천사가 이렇게 치니까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죠? 번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번제물을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완공한 다음에 첫 제물을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우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윗은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왜 놀랐나 하면 그 당시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근처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기브온은 있었는데 그 성막은 거기에 있는데 번제단과 성막 거기에 있었는데 언약궤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엘리 대제사장 때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뺏기잖아요. 그죠? 뺏겨가지고 블레셋에 가져갔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번제단이 돌아오는데 이 번제단이 그냥 방치가 됩니다. 방치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 번제단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상태예요.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다윗이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져온 상태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럼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고 그리고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 셋 중에서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찾아온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예배를 받으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바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예,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기브온의 성막이 있는 그 기브온도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 여기가 앞으로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드리면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터를 잡아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터를 잡아주신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얘기는 뭘 말하냐면 자,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방 모든 땅을 정복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21장에 와서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끝장이잖아요. 그죠? 축복인데 다윗이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교만해지자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저주가 바뀌어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주가 오고 다윗이 벌을 받았는데 백성 7만 명이 죽었는데 다윗이 거기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자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터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저주가 뭐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축복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교만해져서 축복이 뭐가 되었다?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었단 말이에요. 축복이 다윗이 교만 때문에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었는데 다윗이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즉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땅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한번 미워지면 평생 미워하잖아요. 그러던데요. 한번 그냥 마음이 상하면 그냥 계속 미워하던데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이 범죄해도 회개하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해 주시고 더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성전 터를 잡아 주신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 여기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그죠? 멜기세덱을 만났던 곳이고 예.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성전터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지금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뿐 아니라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할 땅을 잡아주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예배 한번 받고 인생이 편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예, 예배가 중요합니다.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사실 우리가 복받는 자리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고 거기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오히려 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용서받는 자리가 되고 복을 받는 자리가 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집안이 펴는, 집안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잘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잘못하니까 온 민족이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7만 명이 벌을 받았어요. 지도자가 잘해야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되어야 깨어 있어야 교회가 복을 받고 제가 만약에 물질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뭐 성욕이나 이런 데 제가 휩싸여 버리면 교회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요. 그죠? 저도 권력을 좋아합니다. 싫어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마귀가 제 앞에 돈을 탁 갖다 놓으면 제가 덥석 먹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제 앞에 권력을 갖다 놓으면 명예를 갖다 놓으면 덥석 제가 물지 않겠습니까? 저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유혹과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비결이고 우리 교회가 형통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대통령이 잘못하면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도록 깨어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온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복을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진실한 예배,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들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되 철저히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해지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드리고 하나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어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는 만복을 베푸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깨어있어야 지도자가 잘 서야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도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도 연약한지라 아버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두 손 덮어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나라를 이끌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지만은 그가 교만해서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더 놀라운 다윗이 예기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늘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저희가 어차피 예배드릴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만복을 누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만들었던 다윗처럼 저희도 정말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역전되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그런 훌륭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자를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마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들 고통받는 사람들마다 화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